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이것저것 열심히 배웠다가 학교 졸업하고 나면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깡그리 잊어버리는 게 더러 있지요. 그 중에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혹시 일사부재리의 원칙 기억하시나요? 이게 주로 고등학교 때, 저희들 시대 같으면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재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을 밑바탕에 깔고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내용 보시면 어느 정도 재미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영화 얘기를 하면서 시작할게요. 어떤 부인이 남편을 살해한 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알게 된 사실이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신분을 바꾸고 위장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맡겨둔 자기 여자친구에게 그 자기 아이를 맡겨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다는 걸 감옥에서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가석방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이를 찾으려고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으로 쳐넣은 만나게 되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요. 이 부인이 마지막에 이 남편을 죽이게 됩니다. 남편이 소리 질러요. 나를 죽이면 당신은 또 감옥에 가서 썩어야 한다?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이미 남편을 죽인 죄로 형을 살고 나왔기 때문에 당신을 죽여도 난 다시 재판을 받을 일이 없다. 그렇게 정말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뭐 그렇게 하다 결국 그 남편 부인의 손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부인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요 자기 남편을 총으로 쏴 죽여도요 감옥 안 갈까요? 못 갑니다. 이 부인이 예전에 감옥 간 죄가 뭐냐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 남편을 죽인 죄로 이미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는 앞에서 멀쩡한 데서 자기 남편을 죽여도요 감옥 못 갑니다. 왜?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일사부재리의 이게 이제 국회에 가면요 일사부재의 원칙이 또 있죠. 회기 중에 된 안건을 그 회기 중에 또 내어놓지 못한다. 이게 그러니까 법원에 가면 일사부재리, 국회에 가면 일사부재의 원칙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온 법도 이게 이렇게 엄격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법만 엄격한 게 아니고요. 상거래나 노는데도 사실 엄격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물건 사고 이거 물려주세요 하고 다시 가면요 잘 안 물려줍니다.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좋은 거는 그 참 이유 없이 그냥 물려줍니다. 참 선진국이나 이랬어요. 정말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요 바꿔주세요. 바로 현찰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국하고는 그런 점이 다르구나. 근데 한국에서는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씁니다. 그거 바꿔주세요 하고 갔다가 눈총을 얼마나 받으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놓을 때에요 더 엄격해요. 바둑이나 장기 두는 사람이요 한 수 딱 놨습니다. 놓고 나니까 잘못 놨잖아요. 한 수 물리자.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일수 불태. 한번 나왔으면요 절대 못 물립니다. 장기 뚫 때에서 옛날에 그런 건 했어요. 저기 내 말을 이렇게 딱 잡으면 상대방이 눈치를 채고 자기 말을 싹 치워버립니다. 아참 잘못 났다가 싹 치워버리죠. 그럴 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 말에 먼저 손을 두는 되는 게 아니고요 잡아먹을 상대 말을 먼저 손 딱 잡아 드러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 내 말을 옮기면 물리자 해도 꼼짝 못하죠. 이미 말을 치워버렸는데요 뭐. 장기 뜨고 바둑 뜨는 사람도 일수불태 이러면요 자꾸 물리자 소리 하면 사람만 쳐잡아지지 안 물려줍니다. 장기 바둑보다 더한 게 고스도판이죠. 낙장불입 모르시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낙장 한번 떨어진 화토잭은요 절대 다시 가져올 수 없답니다. 야, 내가 이거 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손가락에 끼우다가 떨어진 거야. 안 됩니다. 내가 1, 2, 3, 4를 잘못하다가 짝을 잘못 맞춰 그런데 내가 물리자. 안 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낙장불입입니다. 낙장불입 하는데도 이유 달면서 야, 이거 내가 잘못 본 거다. 사람만 쳐잡아지지 그런 짓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가 한번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돈은 잃어도 사람은 됐다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근데 자꾸 물리자 이러고 떠들면요, 사람만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법뿐만 아니라 노는 데서도 이렇게 엄격할 것 같으면 만물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번 한다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변경은 금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말을 바꾼 적이 많아요. 뜻을 돌이킨 적도 여러 번이에요. 심지어요, 사고 판 물건도 물려주라고 하십니다. 아니, 한번 팔았으면 끝나야 되지. 그거 나중에 아, 내가 잘못했는 긴데 이거 물립시다. 계약금 떼이는 게 정상이죠? 계약금 안 돌려준다고 욕하지 마세요. 계약금 안 돌려주는 게 사람들 사이에 정상입니다. 집을 한 채 살라고 누가 했는데 계약금 걸었는데 나중에 파는 사람이 안 팔겠대요. 그래서 어느 분이 계약금 받을 땐 두 배로 물려받잖아요. 두 배로 물려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중고차 한 대 사던데요. 저 옆집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저 차가 온전하게 잘 굴러갈까 걱정스럽긴 한데 여러분, 사람 사이에 법칙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러시냐는 말이에요. 그 물려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었는 것이 오늘 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내용은 잘 아시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현대판 이야기를 한번 바꿔보십시다. 여러분, 재산 다 팔고 이민을 갔어요. 가가지고요,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만은 몽땅 다 틀어먹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역이민이죠. 다시 돌아오는데 외국인 며느리 하나만 딸랑 데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 늙은 시어머니하고 새파란 며느리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뭘 해먹고 어떻게 살까요? 이게 사실은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요즘은요, 웬만하면 먹고 살 정도 일거리는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성경이 왜 과부를 불쌍하다고 그럽니까? 혼자 사면 편하지 뭘. 그건 요즘 얘기예요. 옛날에는 여자 혼자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불쌍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둘이니까 덜 외롭겠죠? 아니요. 더더욱이나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이 롯이요, 외국인 며느리가 나중에 다윗의 외조모가 되죠. 아니, 그 후손에서 그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불가능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가능한 법적 장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르기 제도입니다. 이 물러준다는 이 제도가 이스라엘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특히 이 결혼 문제에 관해서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라 했거든요. 만약에 형이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면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죠.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형님의 아이가 돼서 형님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라.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형제가 없으면요, 제일 가까운 친척이 이 여인과 결혼해서 죽은 사람의 뒤를 이어가도록 재산과 땅을 다 회복시키는 어떤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게 그렇게 말씀하셔가 그걸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래 못하겠다 이러면요 인간 말종으로 취급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나 그래 못하겠다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유다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엘과 오난이 사실은 그런 죄로 죽습니다. 형제의 뒤를 잇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다는 얘기죠.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나오미와 롯 두 가부가 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요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을 이 두 사람이 원래 팔아먹었던 재산 그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문에서 말하기를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아는 대로 롯이 보아스에게 자기의 기업을 물러달라고 했더니 보아스가 하는 얘기가 내가 1번이 아니다. 나보다가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볼게.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업을 물러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요 처음에는 그러마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겁니다. 당연한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니 아 이거 내가 손해가 되겠거든요. 내가 땅을 사서 이 땅을 내게 아닙니다.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야 하니까 손해다 싶어서 안 하겠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떼넘겨버립니다.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권리를 떼넘겨줄 때 신을 벗어준다 그랬죠. 그게 이제 모든 권리를 당신에게 넘깁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런 제도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물리는 거 일단 팔았는데 다시 그것도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다시 되돌려줘야 된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물을 수 있는 종류가 뭡니까? 물려줘라 하는데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토지나 가옥을 물려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짐승이든 농사지은 것이든 첫 번 거 전부 하나님 거다 이랬거든요. 그건 전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첫 태생, 첫 열매 이건 전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하면 집에서는 필요한데 하나님께 못 드리는 짐승이 있어요. 주로 나귀,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가는 거는 이게 먹거나 제사 지낸 데는 못 쓰는데 집에서 다른 용도로 쓰는 짐승이에요. 이런 짐승이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나귀고 말도 그렇습니다. 이런 나귀가 새끼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첫 새끼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근데 드려야 돼요. 자,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때 등장하는 것이 대속이라는 개념입니다. 다른 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그럼 뭘로 바꿔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로. 그래서 나귀의 새끼는 전부 양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은 대속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대속이란 게 뭡니까? 무르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이걸 다시 찾아올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걸 찾아와야 된다. 돌려주라. 그런 얘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면 다른 걸로 대치시킬 수 있다. 그게 대속입니다. 대속 중에는 사람의 장자도 있어요. 첫 아들 전부 하나님 거예요. 첫 아들을 하나님께 제사 지내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첫 아들 내 거다 그러면서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대속 돈을 드리는 겁니다. 첫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돈을 가리켜서 속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돈 많이 내야 될까요? 조금 내면 될까요? 여러분 짐작으로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아들을 드립니다는 대신에 아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안 되니까 대속하라. 그래서 돈으로 드리면 돼요. 많은 돈을 드려야 할까요? 적은 돈이면 될까요? 그리 큰 돈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 것인지 이런 돈 액수를 보면 참 드러나요. 나중에 구약성경 읽으시다가 이런 게 눈에 딱 뜨이거든. 이 돈이 현재 돈으로 얼마쯤 될까 하면 꼭 환산은 꼭 하면서 읽으셔요. 그리 큰 돈 아닙니다. 사람을 드려야 할 경우가 또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죽을 놈입니다. 하고 나오면 제가 죽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넌 죽으면 안 돼. 넌 죽지 말고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너 대신에 다른 짐승을 죽이면 내가 그 짐승을 너 대신 받은 양 할 테다.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 제물은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이 짐승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역시 무르기의 일종입니다. 물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날 대신에 다른 걸로 대치시켜 주시는 것. 대속, 그 다음에 제사, 제물, 속전 이게 전부 다가 이 무르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대속물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 속죄하는 제물. 죽기는 네가 죽어야 하지만 내가 대신 죽음으로서 네가 안 죽어도 되도록 하는 대속제물. 그래서 예수님은 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대신 죽는 걸 기꺼이 받아주시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 의문점이 드는 것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게 자꾸 물러나시고 바꿔도 좋고 대속해도 되고 대신 드려도 되고 왜 이러실까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 무르고 대속하고 하는 이런 일을 제일 먼저 행하신 분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꿔버린 거 이러겠다 해놓고 그리 안 하신 게 뭐가 있나요?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먹고요.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죽었다고 해야 될는지 안 죽었다고 해야 될는지 이게 조금 어려워요. 아, 영적으로 죽었다고요? 참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먹고 죽었냐 안 죽었냐 이게 답변이 참 어렵긴 해요. 여하튼 뭐 그건 다른 문제니까 다른 데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명 임금의 명을 거역하는 자는 바로 뭐 예를 들어서 즉결 처분하겠다 이렇게 됐으면요 누군가가 그 명을 어겼습니다. 봐줘야 돼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뭐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사역을 받고 그대로 그냥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가는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으면 그거 한 입다가 딱 배 먹는 순간에요 피를 팍 타고 죽어버려야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먹고 안 죽었어요. 일단은 영적으로 죽었는 거 그것도 사실 겉으로 안 드러나니까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안 죽었어요. 사탄이 와서 뭐라 할게요? 봐라, 내 안 죽는다 그랬지? 네 안 죽잖아. 이러고 나와도 할 말이 없어요. 말하자면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으면 그냥 딱 먹는 순간에 단칼에 끝나버려야 이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 보이는 것 아니잖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통령도요. 한번 말 탁 뱉으면 그대로 해야 이게 권위가 서요.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요. 백성들이 우습게 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라들 중에 이런 거 있죠? 다니엘서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메데바사의 병기치 아니하는 교례. 그것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이잖아요. 왕이 도장을 쾅 찍을 때는요, 이 법에 걸릴 사람이 다니엘일 줄은 몰랐어요. 예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30일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는 사람 무조건 사자굴에 넣겠다고 해서 도장 쾅 찍어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걸려든 사람이 다니엘인 걸 보고요,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 이거 아니구나. 그런데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메데바사의 법은요, 왕이라도 변기치 할 수,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왕이요, 속으로는요,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나 이 법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을 자기가 바꾸지를 못했단 얘기입니다. 결국 다니엘 굴에 던져 넣었어요. 그날 밤에 이 왕이 뭐 합니까? 밤새 한숨도 못 자요. 밤새 끙끙 앓았어요. 내가 잘못 생각해서 저 다니엘이 죽게 됐다. 아침 일찍 뛰어갑니다. 다니엘아, 살았느냐? 아니, 그렇게 생각될 거더만 자기가 만든 법 자기가 바꾸지요. 여러분, 한 나라의 법도 자기가 만든 법을 왕이 바꾸지 못하는 이런 법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나라가 여러분 저 에서드가 나왔던 그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을 공격하라고 왕이 조서가 나갔잖아요. 몇 월 며칠에. 에스더가요,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법 취소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럴 때 왕이 뭐라 그럽니까? 취소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에스더서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내 민족이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이 법 취소해 주십시오. 왕이 뭐라 그럽니까? 취소는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죠? 다른 법령을 또 하나 새로 내요. 이 법령을 무시할 수 있는 다른 법을 하나 보내서 이 두 법이 서로 상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했던 그날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전쟁 비슷한 게 일어날 수 있도록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맥을 잘 파악을 해보면 아, 왕이 이쪽에 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내립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이 자기가 내린 법령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취소하고 바꾸고 이렇게 안 되냐? 안 되도록 돼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의 법이요. 일국의 나라의 법도 이런데 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셔놓고 다른 그 말씀 그대로 안 하고 이렇게 바꾸어 가더냐? 참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대만이 비교적 그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로 돼 있죠. 그게 본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어느 총통인지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장총통이요, 범죄한 사람을 단칼에 날렸어요. 거기에 희생된 사람이 그 장총통의 며느리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총통이요, 자기 며느리를 치는데 어느 놈이 거기서 못된 짓 하겠습니까? 대만이 깨끗해진 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힘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 자꾸 봐주거든요. 이러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권위가 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한 번 하신 말씀을 그대로 못 지켜나가고 이렇게 자꾸 변동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 그랬는데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말을 바꾸시나요?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모르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런데 맞습니다. 죽어야 하죠. 그리고 한 900년 더 이상 살았지만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들을 영원히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정녕 죽으리라 했지만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자기 독생자가 대신 죽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대속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니 한번 말씀하시고도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적이 한 번 두 번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은 한번 한다 그러면 확실하게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한다 했다가도 상황 봐가면서 안 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한다 그러면 확실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점을 우린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겠다고 했으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건대요. 하신다 그러고 안 하시기도 하고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고 바꿔치기 하기도 하고 물려주기도 하고 그러시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게 보이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에요.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말씀으로 창조하시면 얘기가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못 그러시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이 또 범죄합니다.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짓고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다 없애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백성을 다 없애진 않아요. 노아가 잘났어요.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취소시킬 수 없는 그 성품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했거든요.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절대로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멸하거나 말로 싹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한번 하겠다고 하는 거 막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하겠다 그러면 변동되는 법이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거든요. 인간을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고를 쳤다고 해서 그냥 싹 없애버리고 새로 이럴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귀하다는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려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녀를 길러보면 알죠. 자녀들 중에요 너무너무 말 잘 듣고 착하고 제할 일 알아서 잘하고 이런 부모는 그것도 참 복입니다만은 그렇게 진짜 중요한 복 하나를 놓친 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는 자녀는요 부모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인간입니다. 너무너무 안 들어서 이 인간을 치기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밤낮으로 고통 가운데 지낸 분이요 어느 날 문득 쳐다보면 아 하나님이 그러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 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자녀를 뒀는데요.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는데 이 자녀가 한사코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 결국은요. 친자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구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는 자식을 길러보면서 이런 걸 조금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안 가더라도요. 부모가 나름대로 이런 원칙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절대로 그 원칙을 꺾지 않는 사람이요. 자식 앞에 꺾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식이 끝까지 안 된다고 버티고요. 부모도 끝까지 안 된다고 버티면 누가 독종입니까? 자식도 한다. 부모는 안 된다. 이러니까 끝까지 갑니다. 누가 독종이에요? 뭐 그 아버지 그 자식이니까 둘 다 독종 집안이죠. 많은 그래도 둘 중에 누가 더 독종이에요? 부모가 또 독종입니다. 그 부모가 또 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니 하는 말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잖아요. 자식이 저러면 결국 누가 져요? 부모가 집니다. 부모에게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이죠? 예? 낳은 죄가 있기 때문이죠. 이 낳은 죄 이건 무섭습니다. 죽을 때까지 용서가 안 되는 죄가 낳은 죄입니다. 처음으로 낳은 죄를 지으신 분이 저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이라 그러니 참 하나님도 좋아하실지 기뻐하실지 속이 찰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요 자녀처럼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녀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돌이키시기도 하고 물으시기도 하고 대속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대요. 오늘 고등부 세례교육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 너 누구 닮았냐? 그래 자기 엄마 닮았대요. 네가 왜 엄마 닮았어? 목사님 안 닮고? 이랬더니 얘가 답변을 못하네요. 야 네가 뭐 왜 엄마 닮아? 목사님 닮지? 답이 뭐예요? 그게 어렵다고 대답을 못해가 아니 엄마가 낳았어요 엄마 닮지요. 여러분 닮았다는 거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특별한 관계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그렇게 부자지간으로도 말하고 부부지간으로도 말합니다. 때로는 친구지간으로도 합니다. 부자지간이란 어떤 관계죠?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부자지간입니다. 부부관계는요? 예? 요즘 뭐 영천 참 믿을 수도 없는 관계 있지만 그 부부지간이라 하는 거는 우리들의 삶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부부지간은 뭐냐? 여러분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다른 말로 하면요. 나누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미 붙어가지고 하나 됐는데 억지로 나누면요. 찢어지면 다칩니다. 나눌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자지간이다, 그 다음에 부부지간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관계란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말을 안 드리면요. 누가 마음을 바꾸는 수밖에요? 아버지가 바꿀 수밖에요. 너무 배짱내미지 마세요. 근데 성경은 또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인처럼 묘사도 하고요. 친구 사이로도 묘사해요. 자, 친구는 어떤 사이예요? 제가 다른 공부하면서 친구란 비밀을 둘 수 없는 사이다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친구 사이를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친구란 내가 너희 친구란다 그러면서 뭘 하겠다는 뜻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셔요. 친구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이가 친구예요. 함부로 니하고 내하고 친구하자 그러지 마십시오. 잘못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요. 결혼요? 그냥 어째 살다 보니까 눈 맞아가 사는 게 그게 결혼 아니에요. 절대로 뗄 수 없는 이런 관계.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친구라는 말씀을 쓰셨다는 걸 잊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셔서 자신의 뜻을 굽혀가며 말을 바꾸어가며 이 인생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를 드리는데 했던 말을 또 하니까 좀 저는 저 재미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기억은 해 주셔요. 성경은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왜? 아담이요? 너무 산산조각내가 다 깨버렸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걸 이제 뭐라고 말하냐니까 로마서 14장 15절에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존재다. 그럴 때 왜 그러냐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까 표현 다시 가져오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대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게 성경에 두 군데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로마서 14장 15절에 있고요 고린도 전서 8장 11절에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너무너무 귀하다는 뜻이에요. 아담이 다 깨버렸습니다. 그 다음 후손들도 이거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하나님께서요, 버리시지 않고 무르기 하시는 거예요. 무르는데 그냥은 안 되니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산산조각 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려 하는 거죠. 사람이 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옆에 있는 형제 이웃이요 정말 꼴보기 싫어도요 그래도 어떻거나 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이렇게 바꾸가면서 권위 다 사라질 정도로 체면이 다 사라질 정도로 말씀 바꾸시면서까지 저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을 우리는 품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실없다 소리를 듣죠.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개인 간에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놀이하는 데서도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르기를 좋아하시고 대신 다른 걸로 바치시게 하고 그러시냔 말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없는 분같이 된 게 누구 때문이냐는 얘기죠. 굳이 따지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괜히 그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자,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귀하게 낳아놨더니 저 귀하다고 하는 녀석이 말은 안 듣고 늘 엉뚱한 짓을 해대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종아리 때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으니 우리도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특히 믿는 형제들은 더욱 귀하게 여기고요. 그러면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 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중에 1번이요.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1번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요. 자기 자신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 우선 나 자신이죠. 왜요? 잘났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으니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까운 이웃, 가족, 친척들 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를 허무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번 하고자 하시면 막을 자도 없고 그걸 변개시킬 자도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물으시기도 하고 대속하시기도 하고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신 것은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이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대속해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물으시거나 뜻을 돌이키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